제가 어제 전체적인 그림들을 쭉 한번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성도들은 뭐 큰 문제가 없이 받아들이겠죠. 근데 혹시 우리 생명사 목사님도 이제는 뭐 이 부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 뭐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모든 전통적으로 거의 기독교 2000년 동안 모든 신학자들이 전부 이렇게 이신득이 이거가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아무 무방비 그냥 거침없이 다 그거를 그런 줄 알고 다 이제까지 받아들여 왔어요. 예, 다. 그런데 갑자기 김민호 목사한테 와서 그게 아니라 성화가 로마서 핵심이다. 그리고 심지어 4장, 5장, 11절까지 모두 다 성화의 다른 측면들을 얘기한다. 4장에서는 믿음의 그런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 5장 1절부터 시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움을 얻는 것은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모두 다 초대교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그래서 그렇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5장 12절부터 이 5장도 마찬가지야.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 똑같은 거예요. 성화란 뭐냐? 영화라는 뭐냐?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느냐?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있다시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바로 뭐래요? 죄는 사망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바로 그분이 왕이 돼서 생명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다. 계속 생명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해지는 거다. 그렇죠?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또 부활 생명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바울이 그런 의도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원죄하고 우리 튀어나오면 바울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 그 문제를 보자 이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봅시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들어오고. 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사건이죠. 그렇죠? 아담이 죄를 선택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제 하나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창조했어? 자, 잘 들어요. 오전엔 썰렁, 오후에는 꽉 차고, 그러니까 영 적응이 안 돼 내가. 출퇴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 지난주에 휴가가 다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다 휴가 끝났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열방교는 참 거의 다 백수란 얘기야, 그치? 휴가가 다 끝나도 다 이렇게 집회오는 거 보면, 아니면 믿음이 좋든가. 자,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자, 근데 뭘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빛이 아니야. 근원적인 빛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 근원적인 빛이 세상의 창조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한 게 아니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빛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빛을 선택하고 빛을 바라보고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그분의 창조의 원리상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멘. 자, 그리고 뭐 창조, 우리 창조 이야기 다 알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전에 인간보다 누굴 먼저 창조했는 거니?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 존경한다는 말은 그건 인간적인 언어니까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진 루시퍼처럼 타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천사들도. 자, 그러면 지금도 천사들이 타락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천사들이 타락하고 있습니까? 아, 이게 귀신이 많아지는 거 보면 천사들이 타락하나?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박정우 집사님이 신앙사를 하는데 신앙사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매일 죄 짓고 타락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박정우 집사님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그러면 맨날 박정희 사가 죄 짓고 그렇게 악한 짓 하니까 항상 귀신에게 둘려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수호천사가 맨날 그냥 아고창 나고 이빨 나가고 맨날 퍼렇게 목놀고 그래서 수호천사가 그래 난 못 살 거야. 난 니네 편으로 갈랜다. 그리고 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자, 천사들이 타락한,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에 무적행으로 이제 귀신들이 갇힌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자양된 이후로는 그렇게 천사들 가운데 또 타락할 수 있는 담대한 심장을 가진 천사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심판 이후 모든 천사들은 이제는 타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천사가 타락한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심판이 실행됐기 때문에, 심판이 실행됐기 때문에. 자,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자, 어쨌든 천사들에게도 자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을 창조했어. 근데 인간에게 자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인간도 하나님처럼 자유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자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왜 자유지를 왜 주셨을까? 어? 자, 그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무관한 일이다. 무관치 않은 일이다 이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당신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당신처럼 되려고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놓고 넌 나처럼 됐다, 그건 사랑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리 어린아이를 부모가 낳은 후에 잘 키워서 훌륭한 인격으로 키워서 그렇게 부모와 같이 인격적인 교제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처음으로 낳으셨고 이제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수준만큼 성장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 하면 그래서 뭐요? 주님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자, 이건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말이죠. 왜? 자,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반하는 일들을 그 인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은 어떤 일을 만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주권, 전지와 전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면 모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은 그렇게 하는데, 이 인간에게 자유지였으니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실이 오고 그분의 전지성과 전능성에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인간에게 자유지를 줬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야.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예 관한 일이야. 한 나라의 왕의 명예도 작은 일이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의 명예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넘어서는 아주 존귀한 거야. 근데 그분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주면서 자기의 명예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한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또 자유지를 줬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일일이 다 알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얘가 타락할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근데 얘가 타락을 아는데 모토로 자유지를요. 그럼 자유지를 줄 필요 없잖아. 근데 자유지 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런 모든 로마서의 말들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는 이론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먹어본 적도 없고, 13년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모두 결국, 그러니까, 이보세요. 성경의 이 긴장은 뭐냐면, 긴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줬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완벽한 신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완벽한 신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당신의 전지와 전능성에 당신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타격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이건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이거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뭐 그 얘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그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주권에 상실되는 일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유의 충돌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 늘 우리의 사랑을 선택하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당신의 사랑을 선택하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죠? 아합에게 너 죽는다 말했는데 회개하니까 야야야 돌아가라 다시 네 대는 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손실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주님을 쭉 만나면서 그래서 내 신학체계가 뭐냐면 사랑과 영광이에요. 사랑과 영광. 어? 사랑과 영광은 결국 하나에서 만나요. 시작은 다른 방향에서 시작하지만 한 방향에서 만나요. 한 방향에서.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할지 우리가 타락 안 할지를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만약에 다 알고 다 결정하신다면 모토로 자유의지를 주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들쳐내도 그분의 전지성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주신 자유의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근데 인간의 이 무지함은 이걸 전부 충돌로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전지하신 주권을 말하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죽여야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눈은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할지 모르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주권과 전지를 다 이룰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전지성을 절대로 손실 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잠시나마 그분의 명예나 그분의 고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흘러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건 내가 말했듯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정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분은 정말이에요. 내가 뭘 선택해도 항상 선택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때가 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인데,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야.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거룩한 분량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그분은 오셔요. 그렇죠? 이게 카이로스야. 그렇죠? 동시에 뭐요? 이 땅의 악의 분량이 그분의 기준에 맞을 때 그분은 이 땅을 심판을 오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량과 악의 분량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분의 그 때가 찼을 때 그분이 오신다. 마치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다. 그 때가 참에가 카이로스라면 카이로스.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럼 자, 그러면 보세요.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악을 선택할지 어떻게 선을 선택할지 몰라.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언제 때를 맞춰서 오실 것이야 도대체?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모르는데 그분은 알아. 정확히 그분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기로 그분 자신이 다 작정됐고 그분이 작정한 시간에 정확히 인간은 이 인류 인간들은 거룩의 분량을 만족시킬 것이고 악의 분량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오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 모르는데 그분은 또 아셔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살아야 돼요. 자,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자유 주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기 작정하지 않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멸망과 구원을 작정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렇죠? 자,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걸 결정하시는 완벽한 신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놓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뭐라고 하셨어요? 난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왜 모른다 그랬어?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진짜로 몰라요.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아실 때는 언제야?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야 아버지의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몰라.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강림할지 다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 정해준 시간 속에 우리를 알지 않기로 작정했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족할 만큼 모든 걸 결정해서 그 시간이 될 때 완전하게 어떤 인간도 귀신도 누구도 항변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법칙이 어긋났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분 모든 결정 결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가자 말이요. 자, 자유지를 좀 뭐 이거 얘기할 필요 없는데 자유지를 조금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이 자유지를 갖고 있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죠? 너 나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 자유지로 자발적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또 혹시 반대로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천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위험천만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난 인간을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 로봇으로 좀 만들었어요. 하란데 헤이 새끼들아.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참 우리를 만들어놓고 얼마나 골치가 아프신지 몰라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대머리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하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다 빠지셨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고통을 잃어버리고 둘째를 또 낳아요. 첫 번째 고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둘째 못 낳아요. 그렇죠? 참으로 생명을 낳는다는 건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정말 아이들로 인해서 행복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냐면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더구나 나처럼 여섯 명을 낳으면 이건 거의 삶이 없어요. 난 아니지만 우리 사모님 거의 삶이 없어요. 뭐 정말 완전 바람 잘 날이 없어. 내가 집에서 조금 있으면요, 뭐 조금 있으러 봐요. 뭐 한 시간도 아닌데 뭐 한 10분이나 있을까? 20분. 10분 동안 여섯 명이 엄마 이름을 10번 이상 안 부른 적이 없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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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러니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았으니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왜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주겠어요?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고민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이 하나님은 훨씬 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열방교는 계속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나라, 나라. 그래갖고 우린 정말 애를 얼마나 많이 낳나 몰라요. 그래서 셋 이상 안 낳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해. 그래서 우리 박동일 씨는 내가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야. 둘밖에 안 나서. 지금도 늦지 않아서 나. 사라는 90에도 났는데 뭐. 그래요. 감사해요. 자, 가자. 자유지. 이건 아주 깊이 우리가 잠깐만 이게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은 항상 포기라는 것을, 희생이라는 것을 항상 동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전지한 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 못한다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선택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결정하면 맞아 라고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도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을 나는 인자다, Son of Man. 그 뭐야, 나는 인간이라는 거야. 난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다가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인간이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고민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다라고 다가와, 인자다. 그렇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다가오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그냥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인자라고 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을 잠시나마 내놓는 거죠.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이 세상에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있을 수가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악을 선택했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인간은 드디어 뭐예요? 사르스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르스. 자, 이것도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는 죄인이야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사르스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르스 선포하셨을까요? 너는 죄인이다 선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죄를 졌으니까. 근데 왜 사르스 그랬어요? 그건 인간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사르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왜 사르스가 이게 중요한가? 사르스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 죄의 본성은 뭐예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틀린 거죠. 뒤에서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창세기 6장처럼 이제 아담이 죄를 선택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몇 년 기다렸지? 창세기 6장이 몇 년이지? 창세기 몇 년 됐지? 에녹 전인가? 안악자손. 그치? 그 거인들이 나타나는 게 몇 년이지? 어느 누구 때야? 머리가 나쁘니까 이제 잘 까먹어. 늙어서. 윤정 박사 밑 누구야? 응? 네피림이 나타날 때가 언제야? 아니 근데 6장인데 에녹 전인가? 이런데 기억이 안 나. 내가 그 연도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시간대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드디어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런 악에 관영한 상태를 보고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희들은 사르스다 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사르스가 됐어. 자, 근데 보세요. 오늘 12절로 돌아가 봐요. 12절. 뭐라 그런 거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전부 능동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12절부터 21절까지 죄를 지었다는 말은 전부 능동태야. 19절만 수동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왜 수동태인가? 순종에 의해서라는 문장 자체가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동태지.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죄를 짓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아주 일부러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능동태를 쓴다는 거죠. 죄를 짓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죄는 자기가 선택할 때 죄로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죄 얘기하겠지만 원죄라는 건 뭐예요? 인간은 자기가 죄를 선택하지 않아도 아담 때문에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성경의 죄에 대한 정의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벌써 거기서 틀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죠. 자, 뭐 이거 우리 논문에 수많은 케이스를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참조하면 되겠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면 가문에 흐르는 죄는 뭡니까? 그거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가문에 흐른 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불신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불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죄는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 안 하면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 그건 죄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또 더 나가서 내가 죄라는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은 죄는 그건 죄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전혀 인식이 가능하지 않은 애가 어떤 죄를 졌어. 그 아이 지옥 갈까요? 여러분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청구하면 그 아이들 많이 볼 거예요. 자기가 죄가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한 죄는 또 하나님은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공의의 역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어디 나와? 에스겔 18장 20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분명히 에스겔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가 선택한 죄가 죄라는 것이다. 자, 사르스는 그렇기 때문에 사르스라는 건 인간이 사르스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야.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죄의 본성 사르스로 변질됐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도 사르스로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야. 그건 우리랑 똑같은 조건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야. 자, 오늘 12절 계속 봅시다 좀. 자,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논리적으로 볼 때 아담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르스 안에는 아담의 범죄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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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사르스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아담의 첫 번째 죄까지도 같이 품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사르스지만 죄를 선택했어 안 했어? 죄는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사르스 그 자체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인간은 사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죠. 왜? 사르스라는 이 죄의 본성 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은혜를 받거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사르스에는 없어. 이제 오늘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 얘기했지만 새 사람 뭐요? 그거는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씨야. 씨, 이거 성경 씨라고 말해요. 씨는 성령, 말씀, 후손, 이 세 가지가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후손이 된 거예요. 후손.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또 뭐야? 반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없어. 새 사람은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새 사람으로 살면 요한일서 3장 9절처럼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아는다. 자, 여러분 다 아는 얘기들 다 들은 사람도 있지만 잘 들어. 오늘 좀 처음으로 나온 계시들이 꽤 있어. 자, 가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자, 12절 보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의 죄가 대로 말마 사망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초점은 뭐냐면 사망의 사망. 사망의 통치냐? 생명의 통치냐? 왜냐면 성화 얘기하려니까 성화. 자, 그러니까 성화, 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4장과 5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제 밑둥 잘린 죽은 나무가 됐지만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그 푸르름 죄성을 고갈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의 빛을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뭐 수학 산수 문제야. 누가 많이 은혜에 노출되느냐, 누가 많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가느냐, 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느냐, 어? 여기에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얼마큼 빨리 그리고 온전히 가져갈 수 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또 이 그런 측면에서 오늘 5장 12절은 뭘 얘기하냐면 누가 생명의 통치를 받느냐,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누가 계속 죄 사망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 죄의 종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직접되고 옛사람 새사람 얘기를 안 했지만 6장 가면 옛사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뭐예요? 통치 개념 자체가 바울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 자체에 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제 5장 8절 9장 9절 10절하고 말했듯이 그냥 문장 자체 안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옛사람 새사람을 함께 이해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건 사망의 통치를 받는 자요, 새사람이라는 건 생명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잘 들리니까 오늘 웅웅거린다. 좀 소리 좀 어떻게 잡아봐라. 어제보다 더 웅웅거려. 돼? 웅웅웅. 이거 어제 김수영 사모가 차서 그런가? 이상해져서 스피커. 괜찮아요? 잘 들려? 웅웅대. 어제 이거 얘 김수영 선생님 맞더니 얘 맛이 갔어요. 이거. 체크. 자, 가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계속 갑니다. 12절 갑니다. 그래서 사망이 돌았고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있다. 자, 한국말 번역은 아주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대로 번역했어요. 자, 이와 같이 자,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죄를 선택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기도 죄를 지었다. 이게 뭐예요? 능동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알아내는 원죄라는 교리가 있다면 이거는 능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수동태를 써야 돼.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아담이 지어서 내가 죄를 지은 죄니까 이건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더군다나 신약성경에서 우리 윤종 박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100%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문장 자체 때문에 수동태를 쓰는 경우 있지만 하마르티아 죄를 졌다라는 건 능동태야. 다 능동태로 바울이 써. 그러니까 바울 개념 자체, 초대교회 개념 자체 죄라는 선택에 대해서, 죄의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무조건 죄를 졌다면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철저히 능동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원죄라는 개념이 얼만큼 위험스러우냐. 첫 번째로 회개가 불가능해. 내가 지은 죄인데 사람한테 분노만 일으켜. 아니 내가 지지 않은 죄인데 왜 내가 죄이냐. 그리고 회개를 거부해. 회개. 실제로 이 교리 때문에 뭐야? 이 문제 때문에 구원파라는 게 등장해. 그렇죠?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죠?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야. 아멘.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이제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틈을 열어놓는 거야. 틈을 열어놓는 거야. 무서운 결과. 2000년의 시간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000년부터 이 문을 조금씩 하니까 이런 게 전부 이제 필요 없다. 모든 신은 똑같다. 다 이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다. 왜냐면 죄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 신을 왜 우리가 믿어? 인생의 죄의 고난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그거 해결하지 못한 신 하나 우리가 그런 신을 왜 믿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와 모든 신은 똑같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가요 계속.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이 아담처럼 자기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망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왜 갑자기 원죄가 꼈느냐? 원죄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다.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퍼스트 신이다라는 거야. 퍼스트 신. 오리지널 신이 아니야. 퍼스트 신. 자, 알다시피 이 문장을 왜 원죄 개념으로 했냐? 거기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이걸 아담 안에서라는 말로 해석했어. 왜? 어거스틴이 헬라어를 못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라틴어였다. 라틴어. 그리고 우리 박사들이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은 성경 해석을 거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영적 해석, 영적 해석. 누구처럼 무식해요? 나처럼. 그죠? 나처럼 무식한단 말이야. 나는 무식한데 훌륭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죠? 어, 그렇게 무식한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성경 해석하게 하지 않겠어. 또, 내게는 훌륭한 우리 박사님들이 다섯 명이나 있어서, 그죠? 언제든지, 어? 그죠? 나를 조언해주고 있어. 그죠? 그죠? 감사하죠. 나는 무식하지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식하지 않죠. 그리고 내 성경 해석이 언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서 영적 해서 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늘 설교 때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내 핵심이 아니야.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은 뭐라고 말하냐? 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죠. 자, 어쨌든 이 어거스틴이 무식해 갖고 라틴어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점재했다는 말로 해석하는 바람에 원죄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원수의 한 수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서 이제 정말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이제 내가 뭐 오늘 얘기할까가 모르겠지만 기독론, 신론, 성령론, 창조론, 뭐 이거 회계론, 하여튼 영향을 안 받은 것이 단 한 것도 없이 모두 기독교 진리를 완전히 변질시켜 버려요. 이 하나가. 계속 밝혀내고 있어 지금. 나도 밝혀내고 지금 내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박사들한테 지금 이수영한테 야 이거 이해하고 저기 하고 이거 밝혀내라 마 이거라 마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거를 알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알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귀신이 어거스틴, 왜냐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성과 합리성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봤어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면 원수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성과 합리성, 이성감성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저 이재수 목사 이성감성 빼. 우리 생명사 이성감성 가장 큰 양반 아니야, 그렇죠? 머리 IQ 거의 150 이상이에요, 저 사람. 아, 250. 우린 도저히 코끼리를 냉장고에 못 집었는데 저 사람 집어넣어요. 예, 뭐 엄청나요, 엄청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성감성 사람한테 무식했단 말. 라틴어밖에 못해, 하려면 돼.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뭐 이거 뭐 다 우리 논문에 다 나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더 참조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뭐요? 우리 인류에게 준 것은 뭐예요? 사륵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륵스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야?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님께서 또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륵스를 선포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원죄라는 개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논문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지만 자 오늘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해야 될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이런 원죄 개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 의롭담, 오늘 바울이 받은 의도예요. 바울의 의롭담을 철저히 망가뜨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의롭담이라는 건 예수의 피해 관계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인간의 사르스로 오죠.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세례요한 인간 인류 대표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모든 죄의 전을 받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그 순간 거룩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들어가서 우리의 죄 파일을 완전히 날려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다 히브리서 얘기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참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은이 된 거야. 그렇죠? 존재로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1절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휙 뿌려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 보혈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보혈은 내 안에 운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 보혈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뭐예요? 말하는 피라고 말해. 그 말하는 피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보혈은 여러분과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의인들이 22장 1절에 뭐라고 찬양을 해요? 어린 양을 찬양해. 뭐예요 그 말은? 왜 어린 양을 찬양해? 그들 안에는 보혈 때문에 오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다는 것을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에? 자,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생명의 통치를 받는다고 이해할 때 그것은 복합적인 의미야. 성경에서 생명의 통치라고 할 때는 뭐예요? 보혈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야. 동시에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생명이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생명의 통치라고 말할 땐 그거 말이야. 당연히 뭐예요? 우리의 영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생명의 통치를 받는 자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만 봐도 엄청나는데 이 모든 생명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쉬운 문제다. 베드로 후서 1장은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을 신성의 능력이다 그래요. 신성의 능력. 자, 결국 인간으로, 우리는 인간이지만 그분도 인간이지만 그분의 인간됨을 받아들이면서 의롭다를 받아서 우리는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는 다 신적 존재가 되게 해서 그분이 의롭다함을 준 거야. 자,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의냐? 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의냐 아니야? 어제 우리 4장에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을 한번 의롭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이 쓰러져도 하나님은 의롭음을 보는 거야. 계속 의롭음을 봐. 우린 그 의롭음을 믿고 계속 일어날 수 있어. 그죠? 자, 신약적인 측면은 뭐야? 내 안에 그려진 보일의 능력으로 자고 우리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죠? 왜? 왜 회개해야 돼? 왜 해야 돼?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죄의 파일은 없기 때문에 죄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의 기능인 율법의 기능, 양심의 죄가 기록된단 말이죠. 이 죄가, 죄의 리스트가 있으면 안 돼.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그죠? 항상 거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훗날 죽은 다음에 모두 부활체가 될 때 내 안에 이 남아있는 죄의 이 드러움 때문에 어두컴컴한 부활체가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우린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이런 문제로 쓰면 안 되겠죠?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영광을 위해서 서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 가서 쓰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의지하고 씻어버리면 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우린 존재적으로 의인이라는 거야. 죄를 져도. 아멘. 또 존재적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또 죄를 져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인은 그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회개가 가능해. 아멘. 자, 근데 보세요, 이 원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야, 이게 무서운 현실이죠. 여기 영적 딜레마가 오는 거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건 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이론의 문제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정죄감에 시달리겠어요?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해도 시원치 않고, 다람쥐 책박이 도시 거기서 맴드는 것 같아. 왜 그래? 의의 확증이 없어요. 의의 확증이. 근데 의의 확증이 있어야 영적으로 보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데, 이게 원죄라는 놈이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야. 더군다나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맨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리고 맨 다른 사람은 원망만 해. 다른 엄마에 지가 회개할 일이 아니라 맨 다른 사람 원망만 해. 이게 원죄란 놈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갖고 우리를 존재적으로 주님께서 의인을 만들었는데 그걸 의심해버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내가 의인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에서 이 딜레마와 이 혼돈 여기서 매일 갈등이다. 매일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전히 그래도 원죄를 믿고 싶으세요? 성경에 나와시다는 말인데 그럼 팔자속 아니야. 믿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걸 논대유? 그래도 오래 갖고 살았는데 그냥 갖고 살래유? 갖고 살아. 그렇죠? 그 뭔가 괜히 오래 갖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도 우리는 말 속담들이나 아유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야 그래도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건데 이거 한 번에 버리면 되겠어? 의리가 있지. 조금씩 놔 그냥. 아니다 말이죠. 철저하게 놔야 돼. 철저히 이거는. 철저히. 원죄란 개념 자체가 성경이 없을 뿐더러 이거는 로마서 12장이 가지고 있는 의도도 아니고 바울의 의도도 아니고 의롭담을 원천적으로 더럽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롭다함을 원천적으로 더럽히는 경우예요. 자, 뭐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피해가 있지만 분명하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이 오늘 로마서의 관점은 나면 이게 가장 치명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라는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원죄가 아니라 뭐예요? First sin이에요. First sin. 첫 번째 죄 원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성경은 죄가 전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선택한 죄만을 죄로 선택한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면서 새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졌고 옛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사륵스는 뭐요? 사륵스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사륵스가 죄를 선택해서 죄를 져도 누가 회개할 수 있어? 새 사람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그 새 사람은 당신이 보이는 능력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요? 이 원죄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불가능해. 왜? 아무리 싸워도 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한테 승리해. 그러나 보세요, 이 사륵스 자체는 죄가 아니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내 안에 내면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새사람이 옛사람을 눌러버리고 죽여버리고 깔고 새 사람이 승리하는 이 오늘 로마서 5장의 말들면 그 생명의 통치 안으로 날마다 들어올 때 우리는 어느 시간 속에선가 이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은 새 사람의 번성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화로움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말이죠.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상태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될 것을 결정하셨으니 에베소 1장 5절처럼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자는 거룩하고 없는 것으로 예정된 거야. 이건 우리 의지가 아니야. 우리 결정이 아니야. 그분의 결정이고 그분은 당신의 부르심에 후회함 없이 그 일을 당신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믿어줘야 돼. 이게 믿어줘야 돼. 다 뭐 이 말씀을 쫙 믿어줘야 되겠죠. 나는 30년 전에 대충 한 30년 지나 만나고 나서 얼마 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난 정말 얼마나 여기서 자유함을 느꼈는지 나는 정말 쾌재를 찔렀어. 그때부터 나는 원죄란 말 사용하지 않았어. 뭐 책을 보면 그때가 내가 원죄가 된 건 책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구나. 내 안에 이 세 사람이 승리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왜 존재적으로 의인인데 다시 시달리냐. 그냥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자유가 나. 자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막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알렐루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자,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쫙 이 칩이 빠지면 이 음녀가 심어놓은 이 원죄라는 칩이 싹 빠지면 뭐요? 첫 번째 증거는 뭐요? 아,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새사람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들어오는 것이 오늘 그 음녀가 뽑아놓은 칩이 뽑아진 증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 워낙 육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 고민하고 영적으로 거룩해지려고 고민했던 사람들은 이 집이 쫙 빠지면서 그냥 내 안에 새 사람이 승리한 자신감이 확 온 거예요. 존재적으로 의인이라는 이 자신감. 이게 여러분의 확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자녀가 여섯인데 우리 자녀는 죄를 져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그렇죠? 아, 죄를 져도 우리 자녀들은 아, 이제 죄를 졌으니까 이 집에서 호적파고 나가야겠다. 난 죄 졌으니까 김민호 목사님 집에서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에요. 죄를 져도 여전히 자녀야. 그렇죠? 내 자녀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는 언제든 날아가. 그렇죠? 우리 애들은 심지어 내가 용서하면 아버지 돈 만 원만 줘. 즉시로 얘기해. 왜냐면 아버지기 때문에 용서 받으면 그냥 벌써 욕도 못 한다고 그래. 그럼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약간 뻔뻔하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죠. 진짜 우리 애들은 여섯 명이 완벽하게 이렇게 전부 B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뻔뻔해요. 완벽하게 뻔뻔해요. 우리 영화만 빼놓고 그냥 바로 바로 나와요. 바로 자 가요. 우리 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사람 우리 사모님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AB형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면 이게 시간이 걸려야 풀어져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풀어줘.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 신경질 내놓고 그래놓고서 엄마한테 막 들들 볶고 나고선 금방 뭐라냐? 엄마 밥 줘. 그게 우리 사모님한테 불가능한데 우리 애들한테 너무 가능해. 근데 그게 우리 애들이 사모님보다는 우리 애들이 복음적이에요. 복음적.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렇죠. 보험적이야. 전혀 뭐 신경 쓰지 않아. 그렇죠?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게 되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존재적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 뻔뻔해. 하나님께 뻔뻔한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 담담.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 의롭담을 해결한 사람들의 항상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당당함과 경외감. 이 두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당함과 경외감. 이 두 가지가 하나도 빠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당당.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꼬는 거 아니야. 자녀로서 당당해야 돼. 당당. 아바 아버지 당당히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굴한 모습으로 구하는 사람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해. 당당. 담대해야 돼.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그분은 우리와는 비교돼서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질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그쵸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감 그쵸. 자 가자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사륵스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사륵스로 오셨다는 거는 심지어 로마서 8장 3절은 뭐야? 죄 있는 육신에 뭐야? 야 이거 아마 정말 파격적이나 위험스러운 발언을 바울이 해요.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륵스 얘기하는 거야. 사륵스. 근데 그 사륵스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사륵스는 죄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사륵스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 당연다. 히브리서 5장 7절도 그분은 사륵스로 오셨다. 육체에 계실 때 사륵스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수없이 많은 부분에 예수님은 사륵스. 그리고 오늘도 보지만 보세요. 오늘도 몇 절이야? 15절 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예수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디모데서 아직가 2장 5절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사람이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그대로 갖고 승천하셔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대로 승천하셔요. 자, 그 몸을 입으시고 주님은 또 스가랴서 13장에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강림하셔. 이야, 이 인간의 이 몸을이라 이 사람의 몸이라는 걸 왜 주님이 불편하지도 않나? 뭐 때문에 그렇게 그분은 집요할 정도로 인간의 몸을 놓지 않고 계실까? 그렇잖아요. 승천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은 틀려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다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디모데서 2장 5절 말하지만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스가랴 13장에 다시 그대로 못자국과 그 상처를 갖고 그대로 갖고 이 땅에 오신다 말이죠. 천년왕국에는 그럼 어떤 모양으로 갖고 계실까? 그건 몰라요. 힌트가 없어 성경에. 그러나 분명히 다시 강림하는 시간까지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하나님은 뭐예요? 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과 메시아는 그래서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왜? 철저히 이 인간이신 메시아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분이 육체로 계시게 됐을 때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사르스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어쨌든 그분은 분명히 사르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어제도 얘기했어. 왜?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의 약점이 뭐야? 약점은 뭐야? 그분이 말씀만 하면 의로워지는데 모토로 십자가를 지셔. 그것은 뭐야? 죽기 위해서 오시다. 인간의 몸을 그래서 죽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야. 그 인간이 범죄한 것은 인간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제 여기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점을 해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음녀들이 한 짓거리가 뭐냐면 원죄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예수와 우리를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거야. 그 순간 뭐예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다른 종교가 돼버린 거야. 다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완벽한 인간으로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다른 인간이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해? 그건 우주인이든지 뭐 다른 인간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게 똑같은 인간이다. 자, 왜 그럼 성령으로 잉태한 거는 다른 인간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 거는 정체성의 문제죠.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의 문제야. 단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정체성을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 못 사용해. 못 사용해. 그거 사용하면 날아가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보다 더 큰 약점이에요. 왜?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죠? 어떤 조그만 놈이 와서 나한테 김민호 목사 이 까불지 마 그러고 막 덤벼. 그냥 한 방이면 나는데 이걸 못 사용할 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렇죠? 그렇죠? 밟아버리 아유 요거 그냥 그죠? 주님이 귀신들한테 시험당할 때 아 예수 야 이 돌덩이 떡 좀 만들어봐. 정말 그냥 그죠? 모두냐 태산만한 떡덩이도 만들 수 있는데 그죠? 그래 이걸 못하시니까 그냥 아우 그걸 참느라고 주님이 그죠? 이게 막 신경통 걸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만 디베레 바다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야? 제단들 막 와라 그러고 떡을 구셔. 떡 구셔. 그 떡 오셔놨어. 새끼들 봐. 와 알라 알라 떡. 제일 부활하고 먼저 하신 게 나 이해가 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죠? 속상했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아니야. 아멘. 자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만족했고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모델.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성령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델이 된 거야. 그렇죠? 아담처럼 실패한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실패하지 않은 모델. 그 모델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분이 확 열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뭐요? 야 바울 선생 위대해. 위대한 건 사실이야. 엄청난 분이야. 우리의 힘들음에도 감당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어. 왜?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그분이 위대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 그분의 의지고 그분의 결정일 뿐이야. 그죠? 아멘이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가 아니, 바울이 아니야. 예수죠. 그죠? 늘 다니엘, 난 이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열등감이 시달리는 목사예요.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은 내 모델이 아니야. 그죠? 아니요. 그거는 그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든 그분이 위대한 거죠. 그죠? 그죠? 우린 그분을 바라봐야 돼. 그분을 바라야 돼. 그분을. 할렐루야. 그죠? 자,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는 이제 그분이 모델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일도 하면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분명히 했단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린 그분처럼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모델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분명하고요. 자,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어제 히브리서 2장 14절 뭐예요? 그분은 혈과 육을 가져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하면서 원수가 가진 죽음이라는 최대의 무기를 무력화시켰어. 골로새 2장 11절은 뭐예요? This armament 완전 무장 해제시켜버린 거야.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없는 거야. 무엇을 먹고 사느냐, 뭘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죠?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죠.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 이거 어제 다뤘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분은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누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 우리도 완벽한 승리를 할 수, 그 뭐 당연한 거지. 그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어? 당연하지. 응? 응.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어? 그러니까 그런 그분이 이루신 모든 그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갖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죠. 그렇죠? 자, 결국 인간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아, 그분은 인간이라고 말하면 그분의 신성에 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원수의 전략인 것이죠. 그분을 완벽한 신으로 만들어놔야 그분이 더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뭐야? 디즘을 만들어야 돼. 디즘. 디즘 뭐야? 18세기 영국에서 디즘이 막 전 세계에 덮었었어, 한동안. 왜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이 세상은 자연계 법칙과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게 디즘이야. 그분은 디즘이 원칙이 아니야.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우주를 초월한 신이면서 동시에 내 머리가 하나도 신받으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죠?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가 직접 같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른 인간 예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예수님은 나랑 관계 없는 신이 돼버려. 그 신은 그냥 그 신, 그냥 신이야. 그냥 신이야. 근데 보세요.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내가 똑같은 나와 인간이 되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음으로 자기의 모든 신성을 확증하면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야? 우린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와 인간 예수를 부인하면 그 신성까지 다 포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간 예수를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받아들이지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능력을 뭘로 나타나는 거야? 신성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핵심은 다 신성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단지 그 신성의 능력이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더 완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원죄라는 놈은 바로 그래서 이 예수를 완전히 나랑 다른 예수를 만들면서 그 예수와 나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보좌에 앉혀놓고 교회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 이름을 들먹여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죠? 타락한 교회를 만드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나랑 개입하고 나와 동행하시오. 나와 지금도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렇죠? 아멘. 자, 자, 가요. 이거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나랑 다른 인간, 원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원죄라는 걸 만들어서 그분이 원죄가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료가 무한등이 뭐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원죄가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는 원죄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한 정체성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죠. 구원의 조건, 모델, 완전한 승리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그리고 그 인간 예수를 받아들여야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내 안에 오면서 나는 신성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분리되는 거야. 다 분리돼. 그건 다른 예수다. 닮을 필요도 없는 거고, 승리는 나랑 무관한 일이고, 구원의 조건은 날아가는 거고,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는. 이게 음료의 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기독론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철저히 기독론에 타락이 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된 거야. 예수에 대한 관점이 틀려버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냐, 구약의 모든 시편 2편부터 흐름물 속에서 그 예수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는 내 아들 예수, 그 예수님 자신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고 마가가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메시아, 이게 다 똑같이 흘러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의 문제가 생기면, 기독론의 문제가 생기면 신론 자체의 혼선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신론 자체의 혼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를 받아들여? 구약의 예수가 진짜야? 신약의 예수가 진짜야? 어?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나요. 혼선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또 그 메시아는 완벽하게 우리랑 똑같은 조건을 가진 인간으로서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간이지만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게 바로 기독론의 핵심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인간이 됨으로써, 다른 인간을 만들어서 그분을 완전히 신으로 만들면서 그분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모습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그 결과가 나와,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 없어요. 우리는 그건 그분이 신성의 능력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능력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세 번 체험하면 그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 성자. 여기 다 성자야. 벌써 그 이게 성령을 분리시켜버려요. 성령이 뭐 천주교에서 성령을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성령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어. 왜? 쓸 필요 없는 성령을 모토로 얘기해. 그렇죠? 그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봐. 신론, 기독론 이런 문제 지금 이제 우리 박사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런 원죄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느냐 이런 건 지금 다 다루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뭐 모든 걸 자세히 나누지 않지만 또 뭐요? 회개론. 회개할 필요 없어. 아까 말했지만 회개를 못해. 왜? 내가 지우치도 않은, 내가 선택되어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데 내가 못으로 회개해. 회개도 해결도 못할 거. 그렇잖아요. 회개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 난 여전히 죄인인데. 또 뭐야? 회개론. 또 이거 뭐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안 건드려진 데가 없어. 안 건드려. 이 음녀, 이 칩이 모든 신학적 체계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켜버린 일이 결과가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해. 디모데전서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는 곳이 교회인데 진리가 아니라 이게 뭐야 도대체? 전혀 훼손된 진리가 흐르니까 교회가 무력한 것이죠. 진리는 목숨 걸어야 되고 그 진리로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인데 도대체 뭐가 진리야 이게? 없다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는 과연 무슨 예수야 도대체?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 예수는 발화. 뭐야? 내 욕구를 들어주시는 신. 그래서 안 들어주면 그거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발도 됐다가 힌두교의 브라만의 하등신도 됐다가 그래, 절대적인 이 영광스러운 완벽한 신이신 그분을 다 인간 예수 하나를 타락시키므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자,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자, 원죄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 오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음료의 침을 뽑는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늘 저녁에 쫙 마무리하고 이제 자, 음료의 침을 뽑는 게 중요해. 자, 아직도 여러분 사고 안에 아직도 원죄 이거 쉽게 포기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이랑 다 내가 원죄 그냥 팍 얘기하면서 그냥 칼로 찔듯이 그냥 푹 찔러버렸어요. 그들이 다 떠. 그래서 막 다 나가고.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진사팀들 박사들한테 국제전화로 쫙 때려서 야 내가 원죄로 오늘 선포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목사님 말하면 맞습니다. 아, 그건 목사님 벌써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사팀들은 그대로 내가 이 선포한 이 원죄 교리의 허망함을 다 얘기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근데 막 이 뭐야 음료에 물든 사람들은 다 반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열방성도들 생명사교들은 다 그죠? 이게 정확하게 음료의 이 전략을 알고 그쵸? 이걸 받아들인 자 아니면 멍청한 사람. 그쵸? 뭐가 뭔지 몰라. 전 무슨 말이야 도저히 안 보여. 그냥 있어. 그냥 여기 있으면 돼.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떻게 알게 되는 거야. 그냥 있어. 뭐 잘 몰라. 그냥 둘 중에 하나. 근데 둘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우리 열방교회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음리의 전략인지, 뭐가 핵심인지 다 깨뜨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오늘 생명사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이제까지 일반적인 교회에서 계속 원제 얘기 듣고 다닌 분들, 이거 막 중국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나서 중국도. 그런데 지금 요새 연락이 오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믿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명사 교회들. 오늘 이거 해준 거 보내줘라. 속어라. 그거 그리고 우리 논문 보내주지 않았냐? 아직 안 보냈으니까 그러는구나. 빨리 보내줘라.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받아들인다고 그런 말을 하지. 다 보내줘. 다 보내주고. 자,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이제는 원죄라는 말 자체를 끊으면 안 돼요. 없으니까.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성경에는 first sin이지 original sin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많은 날과 함께. 뭐 그래 이거? 나보러 춤추라고? 나보러 춤추라고?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 이수영 전사가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지금 내가 말한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기독론, 뭐 성령론, 창조론, 뭐 다 회계론, 의인론, 회계론까지 모든 부분에 이것이 얼마큼 큰 충격을 주느냐는 것을 자세하게 모두 다 밝혀내서 이제 논문을 쓸 거예요. 그때까지 뭐 그런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그때 알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대가처럼 만드신 의롭다함을 십족조로 훼손 주는 거고, 예수를 다른 예수를 만들음을 해서 그분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구원에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델로서의 모습을 흔들게 만들고 완벽한 승리를 의심케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존재적으로 나를 의인을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산시키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면서 영적 혼란과 논리적으로 혼란시키고 그리고 드디어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든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필연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변질돼서 흐르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교권을 강화시키는 교권. 지금 현대교회 모습이에요. 교단이 강화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한 신인, 그 신이다. 야, 안 바뀌시다. 대적하면 안 돼. 자유지 없어. 그분이 모두 죽은 자야. 그리고 교회가 그분의 말을 대라니까 교회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고 교권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강화가 돼, 그러니까 진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교리가 강화돼. 교리가 아니면 뭐예요? 지금도 지금 허망하게 그냥 종교가 돼버려. 종교 그냥 뭐 그냥 세상이야 즐기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어디에 뒤통수 캥기니까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천주교는 바로 그 교권 강화의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황, 그러니까 그분을 하늘에 앉혀놓고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천주교는 성경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교황의 말이 거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하늘 말씀 뭐라고 상관없어. 지금도 보세요, 한국교단 예를 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건 상관없어. 교단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죠? 교단이 가라사대, 그럼 그냥 그렇게 따라야 돼, 그죠? 동아체육 가라사대, 그죠? 성결교 가라사대, 감리교 가라사대, 그러면 교단의 교리가 최고야, 그죠? 지네 교단 교리 어기면 말씀 뭐라도 상관없어. 요새 뭐 통합측에서 나를 이단에서 뺐다며? 왜 빼죠? 섭섭하게. 옛날에 통합측에서 나 씹은 게 뭐예요? 씹은 게 아니 방언만 하지 왜 예언을 해? 그죠? 왜냐면 지들도 방언하는데 예언을 못하니까. 왜 방언만 하지 예언까지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는 못하니까 아니고 우리가 하면 나쁜 놈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선 목사님 이거 통합체 얘기해. 빼지 말라고. 괜히 섭섭하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통합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빼? 그래. 뭐 그렇다 해서 나는 이단으로 정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단 될 수 있는 경향성이 농화다. 그러니까 교제를 그만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이단이 된 적은 없어요. 내 설교를 걸고 넘어지려면 정확히 성경을 들고 오라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내가 잘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말씀 갖고 이단시비할 수는 없어요. 말하는 투가 그렇다. 뭐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 사역할 때 눕혀놓고 얘기하냐? 그런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 그거 갖고 시비 거는데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난 그런 분들이 꼭 천국에 꼭 오기를 원해요. 그래요. 왜냐면 그때 만나서 얘기해 보려고. 왜 그랬냐고 그때 꼭 물어보려고. 자, 오늘 칩을 뺍시다. 우리 칩 빼야 돼. 아멘. 이거 여러분이 내가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30년을 고민해 온 사람이야. 30년을 고민해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전체 성경적 진리에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쭉 고민하고, 그리고 나는 그 피해를 몹시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 칩을 빼고 진정한 존재적 의미로 자유하고 살아요. 그리고 깊은 회개가 가능해 항상.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고 내 모델은 그분이 돼서 지금도 그분을 쫓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안에 칩을 빼버려야 돼요. 이걸 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음녀가 심어놓은 원죄의 이 교리, 성경에 있지도 않은 원죄의 교리,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이 영광을 무산시키고 진리를 훼손시킨 이 원죄의 교리가 우리의 사고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게 하시고, 내가 존재적 의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승리를 줬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길을 열었다, 이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죄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큰 영적인 질서입니다. 정죄감이라는 것이, 내가 언젠가도 한 얘기지만 정죄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차 내기했죠. 차 내가 미국에서 내 차하고 콜벳하고 붙었어요. 신호이 딱 떨어지자마자 쫙 나가는데 이 포션을 쫙 나가는데 콜벳은 제자리에서 바퀴만 그냥 굴면서 힘만 쓴다 이 말이죠. 정죄감이란 그런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영적으로 쓸데없이 에너지만 쏟고 자기 자리에서 구르는 거예요. 이 정죄감이란 건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굉장히 큰 악이 큰 뭐라고 할까, 손실이에요.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죄감을 갖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정죄감이 싫다는 사람 꽤 있을 텐데, 이 정죄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무서운 적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정죄감이 오는 두 가지 방향이 뭐냐면, 첫 번째, 자, 내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사, 내 안에 사고 안에는 모든 죄 기록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그 보일러 사라진 거야. 근데 여러분 뇌파 속에 있는 뇌 안에는 기억은 아직도 그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원수는 훌륭하게 이 뇌 속에 기억하는 내 죄의 목록들을 사용합니다. 원수들은 너 언제 죄 지었잖아, 너 언제 지었잖아 계속 사용합니다. 너 이때 싸웠잖아, 너 이때 욕했잖아, 너 이때 뭐 했잖아, 뭐 했잖아. 그리고 뇌 속에 있는 이 기억을 계속 사용해요 원수가.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정죄감이야.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때 우리는 정말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기억하자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게 보혈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잠깐만 기억을 원수가 기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요. 단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계속 확증하고 성령이 인재 살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멘. 자, 근데 또 하나 정죄감은 뭐의 흐름 속에 오느냐? 이거 아까 말한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뭘 몸부림쳐도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으로 살아야 돼.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혼란과 논리 혼란. 영적 논리 혼란.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나를, 더군다나 예수라는 분은 나랑 다른 인간이야. 내가 무슨 고통과 이 번민을 그분은 알 수가 없어. 나는 나랑 다른 인간이니까. 그쵸? 그분이 해결해 줘야 될 이유가 없어. 왜? 그분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분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나의 모든 거를 다 아시고 죄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만 없다. 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은 영적 혼란과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퀴만 계속 제자 돌아가는 거야. 켜나갈 줄 몰라.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는 보혈의 확증입니다. 그 보혈의 확증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죄를 더 이상 문제시지 않아야 돼. 이건 영으로 살다 보면 사실 기억 속에 있는 죄까지도 기억이 안 나요 들 때는. 이렇게 영으로 사는 거야. 망각하는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에게 열등감과 약점과 이런 정죄감은 그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약점이라는 게 없어요. 내 약점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내가 나로 사는 거야. 주님으로 사는데 약점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원죄의 문제는 자꾸만 여러분에게 혼란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혼란. 자꾸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이 칩을 쫙 뽑아야 돼요. 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열방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제 많이 자유했어요. 우리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쉬어요. 이제 정죄감을 많이 사라져갖고 이제는 기도의 힘과 성장과 변화에 대한 힘이 붙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얼만큼 이런 정죄감을 해결하면 추진력과 막 돌파력이 얼마나 강력해지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기억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죄의 정보들을 갖고 원수가 정죄감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보혈의 확증으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원죄에 대한 하나님이여 이 칩 때문에 항상 갈등하고 가능하며 존재는 의인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을 의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완전히 잡히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더!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한번 영적 전쟁합시다. 전쟁 좀 해야 돼. 자, 여러분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이 원수의 음녀의 작전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게 하셨어.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 이것을 잘못한 해석을 수많은 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 우리 박사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논문까지 쓴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걸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 원죄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 없어요. 다 잘못된 거 알면서 원죄라는 것은 잘못되는 거 알고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도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이걸 없어져야 된다 이걸 한 번도 기독교 2000년 가운데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최초로 주장하려고 그래. 우리란 말씀 안 되고 일단 우리 박사 한 명이 해야죠, 해야죠.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 이제 싸워야 돼. 이건 뭐 분명히 싸워야 될 문제죠. 그렇죠? 언제는 사라져야 된다. 언제라는 말이 없다.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칩을 오늘 그러면서 빼버려야 돼. 그렇죠? 싸워야 돼. 하나님, 우리 생명사 교회들의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보혈을 덮어주시고, 음녀가 이 더럽혀는 진리의 훼손들이 이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녀의 혼탁해진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흐름이 정결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맞춰서 생명사의 교회들 진리가 정결, 온전한 진리가 흐르게 하소서. 자, 이 칩이 빠진 증거는요 의에 대한 확증,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막 정확하게 와요. 정확하게 진짜로 네,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이제는 새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아, 내 안에 새사람이 이제 승리할 수 있구나. 영적 혼란, 영적 논리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야 돼. 아멘. 진짜 이런 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몸의 피가 혼탁해지면 이거는 몸의 이상신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 피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피가 깨끗해지면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힘이 붙는 거야. 돌진, 돌파가 가능해. 하나님 오늘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란 감격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돌진과 돌파와 파괴가 가능한 하나님, 강력한 힘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돌파하게 하셔서 음녀의 모든 혼탁해진 영혼들을 깨끗게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가 더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예수의 피 오늘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거 보세요. 음녀가 우리에게 칩을 꽂으면서 이 뭐야 신호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진리에 대한 신호체계를 바꾼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 지금 세포에 대한 신호체계. 그래서 예를 들면 뭐야?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 이건 뭐야? 세포 신호체계를 혼란시켜 버린 거야. 그렇죠? 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세포를 자기 세포가 공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죠. 또 예를 들면 나는 고기를 못 먹어. 그래서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이거 다 속이는 거구나. 신호체계를 바꿔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들 사용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기 못 먹는 놈 고기 먹게 되니 너무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좀 고기 못 먹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이런 하나님 오늘 음리치유 뽑아보면서 이 신호체계가 내 몸 안에서 속이는 것들이 싹 치유되게 하셔서 알레르기, 신경계통, 이름 모른 불치병들 오늘 이 신호체계가 싹 바뀌어 예수 이름으로 미혹하는 영들 모든 우리의 뇌세포에서 신경세포에서 모든 걸 미혹하는 영들 떠나가지라 예수님 음리침이 완전히 빠져 진정한 자유 추진력 돌파력이 안에 강해지게 하소서. 원수의 모든 자들 파괴시키는 강력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 다시 한번 용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어? 이거 막 의의 확증, 보일의 능력, 막 추진력, 돌파력 이런 게 막 생겨요. 이 치유 부활하면 왜냐면 이게 내가 가진 내가 그렇게 30년 전에 그 경험을 했단 말이야. 막 전쟁 아니라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에 막 승리한다 이런 자신감 막 이런 게 말이야.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 오후 시간 잘 쉬게 하시고 저녁 시간 폭발하는 시간 되었어. 더 임하소서. 깨끗하게 오늘 마지막 날 모든 병들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영원히 마치기로 했습니다.